올해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에 성경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그 헌법에 따라서 킹잼 성경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믿고 그 성경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또 그 성경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미디어 선교를 하고 성경을 전달하고 또 성경 이외에 여러 가지 책자들도 다 무료로 전달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읽길 원하고 듣길 원하고 그 다음에 알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번에 걸쳐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같은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100가지, 200가지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단 두 종류밖에 없다.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 본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히브리어 본문, 그리스어 본문도 본문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 본문이 있고 하나는 카톨릭 본문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 본문에서 나온 킹잼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종류는 수백 가지가 돼도 모든 현대역본들, 예를 들어 신약성경의 13구절 없음 다 빠져있는 거 가서 보시면 다 똑같아요. 글씨체만 다르고 번역한 사람들만 다르고 뭐 아이들을 위한 성경이냐 어른들을 위한 성경이냐 좀 보수적인 사람들을 위한 성경이냐 진보적인 사람들을 위한 성경이냐 그 안에 컨텐츠가 글 쓰는 방식이나 이런 그 문체 이런 것들이 다를 뿐이지 그 안에 내용은 딱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4번, 다수 4번, 프로테스탄트 4번, 전통 4번, 그 다음에 비잔틴 4번에서 나온 그런 성경, 킹잼 성경, 루터 성경, 틴데일 성경, 제네바 성경, 이런 성경, 올리베땅 성경, 스페인의 레이나 발레라 성경, 이런 성경들을 이게 다 같은 계열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들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1881년 이후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비평보문이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120년, 130년, 140년, 거의 한 14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이제 지나는 가운데 온 세상을 천주교가 이제 장악을 하면서 천주교가 대세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500년 전에 천주교가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천주교가 다시 대세를 잡으면서 요한계시록 17종에 나오는 이 음녀, 바빌론 음녀 체제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일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카톨릭 중심으로 종교통합도 카톨릭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의 종교적인 것이 일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이 현대역본들로 많이 번역이 돼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 전까지는 1611년부터 1970년까지는 영어 세상에 성경은 그냥 킹잼 성경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60년 동안 영국,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연방,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렇죠?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말 그대로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킹잼 성경만 1970년까지 다른 성경 없었어요. 있었다고 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99.9%가 영어 킹잼 성경을 성경으로 이제 사용을 했다. 뭐 진보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뭐 오순절 교회 계통의 교회든 침례 교회든 상관없이 그냥 100%.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약 50년 전에 빌리 그레함이 이제 다녀갔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은 얼마나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이 그냥 100% 킹잼 성경이에요. 얼마나 듣기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이후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도 아마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에도 올렸을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 나오는 모든 현대역본들 이건 성경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성경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대통령이 레이건이 직접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되냐.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보 이렇게 이제 직접 읽어보면 이거는 도대체 성경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성경 한번 읽어봐라.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 주신 성경이다. 우리 유튜브에 우리 채널에 들어가서 레이건 하고 치면은 그러면 제가 번역을 해서 올려놓은 거 있고 영어 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레이건이 영화 배우잖아요. 그 레이건이 이렇게 읽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그 읽으면서 이걸 설명하는 거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이제 달라지는데 어디에서 본문이 달라지냐. 교리를, 중요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데서 본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뭐 등등 해서, 예,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것, 마귀에 관한 것.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옥을 다 음부로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음부는, 예, 불교 용어예요. 불교. 명부, 음부,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예,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가는 그런 데가 뭐 여덟 군데가 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음부예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람들도 그레이브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중학교만 가도 그레이브가 무덤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무덤. 그 무덤을 다 음부로 번역을 하니, 킹제임스 성경 자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런 번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뭐로 되느냐에 따라, 그레이브를 무덤으로 하느냐, 그레이브를 음부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줄거리 읽고 여기서 뜻만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최종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직접 보존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 그 단어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웨스트민스터 그 고백의 표현에 따르면 전례 없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손에 그게 있다. 그게 있어야 번역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읽고 있는 거는 한국어로 된 성경,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된 성경,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로 된 성경을 읽는데 그걸 읽으려고 하면 그러면 본문이 있어야 그걸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본문이라고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담고 있는 히브리 말,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 된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 본문에 단어들이 없어지거나 단어들이 이렇게 변개가 되면 그럼 거기서 나온 역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리가 달라지고 또 본문이 같아서 그레이브로 돼 있는데 이걸 음부로 번역을 해놓으면 그러면 아무리 그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도 그건 킹제임스 성경이 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역본이 실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면에서 원본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원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원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번역이 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본문이 좋아야 되고 본문을 번역한 번역자가 이제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천주교회와 그 다음에 기독교 이 둘의 싸움이 지금 성경전쟁 싸움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돼서 말 그대로 천주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100년쯤 지나서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이 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영국이라는 섬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영어가 만국의 공용어가 되리라고 여러분, 킹제임스가 알았겠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알았겠어요? 셰익스피어가 알았겠어요? 어느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했는데, 아, 글쎄,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가 만국의 공용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모든 나라에 킹제임 성경이 퍼져나가니까 카톨릭 교회가 할 수 없어서 이 성경을 막기 위해서 성경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연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성경을 뜯어고치는 그와 같은 작업, 성경 이 본문을 뜯어고치는 그와 같은 그 작업을 이제 해서 결국 핵심은 뭐냐? 천주교가 지금까지 천년 이상 유지해온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그 다음에 오리겐의 70인역, 뭐 이런 것들, 이런 지저분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수사본인 천주교 바티칸사본, 시내사본, 이게 옳고, 그 다음에 대다수 거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다수사본, 그렇죠? 거의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번역이 됐던 이와 같은 그 다수사본들, 프로테스탄트 이런 본문, 이 본문이 옳지 않다. 이거를 만드는 게 천주교의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려 250년에서 35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는 약 한 170년 동안, 킹제임 성경이 나온 이후로는 약 한 270년 동안, 그 다음에 170년 동안 이런 작업을 이제 해서 결국은 트렌트 공의회, 그 다음에 로열라의 예수회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걸 뒤집습니다. 언제 뒤집냐? 1850년경에 이걸 뒤집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1850년경에 영국의 성공에 대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그래서 헨리 뉴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150교회를 데리고 천주교회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나중에 이제 추기경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천주교회를 성공회 안에 다시 살려놓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화론이라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동시대에 나온 거예요, 진화론이. 또 동시대에 뭐가 나와요?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다 어디에서 나와요?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나라,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만국의 공용어로 만들어주신 그런 나라, 바로 그런 나라에서 이 천주교가 다시 세력을 잡고 그 다음에 진화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그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이러니가 한 200년, 300년에 걸쳐서 영국 땅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 열매를 맺으면서 그래서 1870년부터 킹제임 성경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면서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11년간 노력을 해서 1881년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 저 그림 위에 가서 보시면은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두 사람이 비평 본문을 만들고 또 동시에 그리스어 이 비평 본문에서 영어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성경을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는 누구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천주교에 완전히 세뇌가 된 영국 성공의 이제 학자들이에요. 친 카톨릭 이제 학자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카톨릭이 성공회를 잡아먹었어요, 다시. 진화론이 영국 땅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학자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어요. 또 공산주의가 또 일어났어요. 이렇게 돼서 공산주의는 우리가 지난주에 고성부 박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거는 기독교의 대척점이 완전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인데 이 공산주의 이론을 버젓이 이 마르크스라고 한 사람이 동시대에 1848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자본론을 펴내고 모든 거 다 영국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영국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웨스코트하고 이제 호르트다. 웨스코트는 말씀드린 대로 1870년에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아마 1890년부터는 성공의 감독이 됐어요. 여러분 대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 주교들 감독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감독이 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요새 뭐 감리교회도 뭐 여러 감독이 있고 어떤 지역을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듀람이라고 하는데 감독이 된 사람이에요. 성공에 제일 높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웨스코트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 교수가 됐고 그래서 1870년부터 1881년까지 영국 개혁 성경 만드는 그 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이제 재직을 하다가 1881년에 그리스어 신약 성경 비평 본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냈고 그 다음에 호르트보다 나이가 한 두 살, 세 살, 웨스코트보다 나이가 두 살, 세 살 어린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872년부터 역시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학과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신학 교수가 많은 경우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참 요새 제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갖고 저보고 아, 목사님 영어를 읽을 줄 아니까 좀 이걸 가서 좀 읽으라고 그렇게 해서 뭘 주시더라고 봉지에 남아갖고 아 그래서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그렇게 펼쳤더니 어떤 사람의 논문이에요. 그 가서 보니까 버클리에 소재한 연합신학대학원 영어로 가서 보니까 Graduate Theological Union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이상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의 그 한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 맺었다고 하는 거. 그 한을 가지고 구원을 설파해야 된다고 하는 한을 풀어줘야 그래야 먼저 한을 풀어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먼저 얘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한을 풀어줘야 그래야 이제 믿을 수 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 도대체 두꺼워요. 2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아. 이렇게 두꺼운 걸 그분이 저한테 가져다 주고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또 그분이 거기 또 한 장 사진을 보냈는데 보니까 이 사람 부인이 영성운동 뭐 에일렌의 뭐 영성훈련인가 이걸 하는데 그냥 관상기도 뭐 여러 가지 뭐 물건들 가져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관상기도 하고 이 사모는 그거 하고 있고 남편은 이상학이라고 그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뭐 이상학이 누군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걸 가져다 줬길래 참 뭐 하여튼 한을 가지고 뭘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그리고 하여튼 그분이 저보고 좀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니 연세가 드신 분이.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제가 뭐라고 읽었다고 하든지 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교수를 찾았더니 Graduate Theological Union에 교수 명단에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너라고 한 사람이. 그래서 이 그리너를 구글에 넣었더니 구글에 가서 이 그리너 이걸 넣었더니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근무하냐면 Jesuit School of Theology 버클리라고 하는 똑같은 거긴데 이게 예수의 신학교 천주교 예수의 신학교 교수인 거예요. 아, 근데 천주교 예수의 신학교 교수인데 에큐메니컬 종교일치운동하고 해방신학하고 하는 이런 교수가 이 사람의 지도교수더라고요. 아, 그래서 도대체 뭔가 이게. 그래서 Graduate Theological Union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거길 들어갔어요. 거길 들어가서 봤더니 글쎄 박사과정 프로그램에 거기 기독교도 가르치고 이슬람도 가르치고 힌두교도 가르치고 불교도 가르치고 요가도 가르치고 뭐 모든 프로그램 다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덟 개인가 뭐 천주교 학교, 이슬람 학교, 불교 학교, 뭐 리버럴한 무슨 기독교 학교 뭐 이런 것들이 합쳐갖고 그래갖고 Graduate Theological Union이라고 이러한 어떤 합작 대학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거기 신학원 다녔다니까 뭐 장로교 신학교 뭐 감리교 신학교 이렇게 신학교 다닌 걸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 지도교수가 거기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연합으로 이제 이 모든 걸 운영을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어디 교수냐 하면 예수의 교수인 거예요. 예수의 신학대학교 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주교 예수의 신학대학교 교수의 지도를 받아 해방신학 뭐 이런 걸 해갖고는 그러고 가서 알고 봤더니 아, 이 사람이 세문안교회 목사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구글 네이버에 가서 이상학하고 치니까 그냥 뭐 쫙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를 할 수 있냐 해갖고 지금 지금 뭐 여러 문제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지금 교수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예수님도 빵을 먹이고 그다음에 물을 먹이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했지. 그래야 예수님을 믿지. 어떻게 이렇게 한이 그냥 가득 맺혀있는 이들한테서도 미량을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잡은 그 안에 미량. 여러분 영화 미량이라고 있잖아요. 그 안에 모티브가 미량을 가지고 이 여자가 한에 맺혀있고 뭐 어쩌고 해갖고 그걸 적어갖고 그걸 모티브로 해갖고 결론이 뭐냐. 예수님도 먼저 빵을 주고 물을 주고 먹일 거 먹이고 다 병 고쳐주고 그 다음에 믿으라 그랬으니까 한이 맺힌 사람에게 한을 먼저 풀어줘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믿지. 이게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도대체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신학교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웨스코트하고 지금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도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학과 교수예요. 주교예요, 여러분. 감독이란 말이에요. 웨스코트는 감독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말 그대로 지금 식으로 완전 좌파 해방신학하는 그런 사람들의 웨스코트하고 호르트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책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삶과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 발간이 되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웨스코트에 대한 건데 900페이지고 다른 하나는 호르트에 대한 건데 호르트 아들이 지은 거예요. 1000페이지짜리예요. 그래서 이 안에 가서 보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가 했던 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호르트의 사상을 우리가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호르트라는 사람. 가서 보니까 에덴 동산이 없다는 거예요. 호르트가 주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런 건 없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그런 믿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다윈의 진화론이 요 근래에 나왔는데 아주 흥미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듣는 것이 너무 기쁘다. 동시대인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다윈의 이 진화론이 나온 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국의 시인으로 불신자로 알려지면서 또 신학자 노릇을 했던 코울리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코울리츠가 무슨 일을 했냐. 기독교하고 다양한 초월주의 철학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와 같은 일에 동조를 하고 이와 같은 일을 직접 본인이 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데 기독교의 계시, 다시 말해 성경 안에서 아무런 중요한 걸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자가 할 말입니까 이게? 더구나 성경 본문을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서 만들어주는 본문 비평학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본문 비평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중요한 걸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겠다. 인생의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사악한 마귀를 만든다는 것은 그건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글자 그대로 영원한 지옥이라는 건 없다. 영원하다는 건 그건 없다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고상한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마음속에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영원이 문자 그대로 시간 그대로 영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옥은 믿지 않는데 천주교의 연옥은 믿는다는 거예요. 천주교의 연옥은 믿는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리에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의 유아세례 중생교리를 또 믿어요. 유아세례 이거 주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 이걸 믿고 자기 아들에게 유아세례를 받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해 아주 참기 힘든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예요. 그 이유는 공산주의에 그가 매력을 느꼈다. 그 당시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웨스코트와 함께 유령길드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초자연적인 이런 접신현상하는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호르트의 아들이 적어놓은 호르트에 대한 그런 기록을 보면 호르트는 구원받지 못한 자고 천주교 옹호하는 자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고 완전 좌익 좌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해방신학하는 우리나라에 그냥 성공에 있는 자들, 신학적으로 완전히 리버럴한, 이게 지금 성공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이미 1860년 70년 80년대 성공회가 이미 이런 자들로 차 있었던 신학교, 케임브리지 신학교의 신학 교수가 성경 본문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신학과 사상,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게 지금 넘어와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그래갖고 이재정인가요? 경기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성공회 이런 거 다 망쳐놓고 지금 성공회에서 다 우리나라의 가장 리버럴한 그런 대학이 지금 성공회 대학이잖아요. 이런 일이 이미 150년 전부터 영국에서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어로 된 하나님 말씀을 편집한다고 하면 지금 누가 편집한 이런 사람이 그리스어로 된 여러분 신약성경 여러분에서 편집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읽겠어요? 그렇죠? 안 읽잖아요. 근데 왜 지금 사람들이 그 이 호르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다 그러고 비평 부분이 옳다 그러고 그러는지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서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그렇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 사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 사본들이 그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천주교에 완전히 경도가 돼서 그래서 천주교 사본이 100% 옳고 프로테스 사본이 100% 틀리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이런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하다 보니까 완전 좌익 해방신학하는 그런 자가 결국은 그리스어 비평 본문 모든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되는 그런 걸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 자, 오늘은 웨스코트라고 한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웨스코트에 대한 것도 그 아들이 다 적어놨어요. 뭐 남이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편지를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웨스코트의 삶과 서신이라고 하는 웨스코트의 아들이 적어놓은 이 웨스코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르트라는 사람의 신용장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웨스코트는 호르트보다 더 나빠요. 호르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상적으로. 이 웨스코트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성경 이름까지 언급한 모세 아니면 다윗 이런 사람도 이게 실제 인물이 아니고 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요새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해방신학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 한신대 뭐 이런 데처럼 리버럴하게 좀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웨스코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그 누구도 창세기 첫 세 장이 문자 그들의 역사를 제공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두 눈을 뜨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경이고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주공간의 모든 기원, 사람의 기원, 죄의 기원, 마귀가 저지른 일들,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6천년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역사, 이런 모든 걸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데 눈을 제대로 뜨고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읽으면 어떻게 이거를 진짜 역사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리버럴한 사람이 이렇게 리버럴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그 세 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없으면 나머지 이야기가 어떻게 풀릴 수가 있어요? 죄 문제가 어떻게 풀리고 마귀 문제가 어떻게 풀리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 말에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풀려야 그게 있고 그게 제대로 해석이 돼야 그 나머지가 다 해석이 되는 건데 이런 거 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나 모세가 역사적 인물이 아닌 영적인 인물, 시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 시대에도 성공인 신학교 같은데 이런 데 자유주의자나 현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창세기는 신화다. 창세기는 신화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현 시대 없어요? 거의 안 가르쳐요. 어디부터 대개 가르쳐요? 창세기 11장 아브라함부터만 가르치잖아요. 그 계시록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에 나오는 거 그거 잘못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런 목사로 비칠까 봐 있는 그대로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6천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지금의 24시간의 하루 6일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 우주공간과 지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거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 모든 게 녹아서 썩어서 완전히 흙이 되고 말았는데 제 아버지 어머니 몸을 어떻게 다시 부활시키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창세기가 없으면 성경이 말이 되지 않는데 이게 다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 웨스코트는 또한 기적에 대한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웨스코트가 이렇게 이야기한 나는 기적 이야기 같은 것은 읽어본 적이 없으나 직관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다시 말해 사복음서에 나온 이런 예수님의 기적들 이런 이야기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표적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한 거 그게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도 다 가짜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현대 역본들 모체가 된 비평본문을 만들어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진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재림이 아니라 영적인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역사적 믿음에 관해 기록한 나의 작은 책 안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내가 믿는 바를 간략히 말한 적이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로 성취된 재림이었다고 나는 믿는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그게 첫 번째 재림이고 그 외에도 다른 재림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재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오고 있고 10년 전에도 오고 있고 몇십 년 전에도 오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물리적인 그런 재림이 아니고 영적인 재림이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기본적인 천국의 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 하늘이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장소로 믿지 않고 천국은 상태라고 믿는 거예요. 웨스코트 감독이 말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삶의 가장 큰 영역입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회상, 그리고 동경을 위하여 조용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상태, 즉 천국을 계속해서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 천국을 숨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온천장이나 여기 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그냥 천국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 계속해서 숨쉬던 나한테 들어오는 이게 이 마음의 상태가 천국이지 진짜 천국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 확고한 결심, 믿음 그리고 노력을 통해 우리 주변의 천국, 즉 우리의 지상생활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리버럴, 좌익, 해방신학하고 하는 이런 그 민중신학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이잖아요. 이런 주장을 150년 전에 웨스코트라고 한 사람이 했고 그 사람이 현대 역본들을 위한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자, 여기 가서 보면 웨스코트의 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뉴머니즘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한 주, 두 주 전에 설명을 했죠. 1850년경에 와이스먼 추기경이 있어서 이 추기경의 이와 같은 그 조작에 따라서 뉴먼이라고 하는 천주교의 사제가 이 천주교로 이제 귀의를 합니다. 귀. 그렇게 되면서 150개의 영국의 교회를 다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갖고 천주교회를 성공의 안으로 완전히 끌어들이는 이걸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옥스퍼드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의 이름이 뉴먼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뉴먼이 나중에 천주교 추기경이 된다.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뉴먼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웨스코트가. 뉴먼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 근데 뉴먼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인본주의 신학은 거의 다 독일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신학에 이 성경을 읽으면 독일 신학자들은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유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 그랬어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비유 해석을 만들었고 그 비유 해석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뉴먼이 그걸 좋아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비유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웨스코트가 뉴먼을 가장 신뢰하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뉴먼의 신학. 뉴먼의 신학은 결국은 뭐예요? 카톨릭 신학인데 카톨릭 신학은 오리겐의 비유 해석에 따라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뉴먼은 성경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그래요. 교리를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인데 뉴먼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교리를 가르치려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다. 그걸 읽고 그리고 비유 해석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도 그냥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고 그렇죠? 그래서 온천장에 가서 그냥 누워있고 이렇게 해수욕장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고 편안하게 누워있고 뭐 에어컨 바람 쐬고 또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또 웨스코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혹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실한 사회주의자이자 후천연설을 신봉한 그런 사람이다. 사회주의하고 후천연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어요. 후천연설은 뭐냐?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그러면 그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아시겠죠? 그게 후천연설이에요. 우리가 믿는 전천연설은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 건설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7년 환란기를 통해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천년왕국을 세우셔야 그래야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한다는 사람, 공산주의 한다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세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하고 후천연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후천연설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로는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그런 재림이 아니고 영적인 재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코트가 재림이 지금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여러 차례 재림이 있었다 지금 주장을 하는 게 다 후천연설 사회주의를 신봉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웨스코트는 또 로마 가톨릭에 아주 완전히 심취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읽는 책이 바로 그 사람이 인격을 나타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웨스코트는 계속해서 뉴머니즘에 빠져서 뉴먼을 따라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거의 귀한 거나 마찬가지 몸만 지금 성공에 담고 있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은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주의에 계속되는 이와 같은 공세로 인해서 결국 웨스코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많은 관례들과 자기의 사고가 일치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849년 2월에 그는 로마 카톨릭화 하려는 자들이 좋아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내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토픽은 로마 교황의 사도 계승권. 로마 천주교 사람들은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그래서 그 교황 이후에 또 교황이 있고 교황이 있고 교황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도적 계승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런 주제를 단지 진리 추구를 위해 진정으로 연구하게 하소서.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결론을 맺었냐. 첫 번째 연구를 한 결과, 웨스코트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영적인 이런 진리를 담고 있고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걸 이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를 부인하냐. 근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또 인정하면서 성경의 무오류성을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테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나는 당신의 글과 라이트푸트의 글을 보게 되어 기쁘고, 또한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내 신념에 앞서 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먼저 확립해야만 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 전체를 뒤엎고 있는 성경의 무오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부인합니다. 영감을 믿는다고 주장을 하고는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건 난 믿을 수가 없다. 지금 호르트하고 똑같은 그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그런 확신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그 확신이 점점점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점점점점 줄어드는 사람이 있는, 점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서 확신을 잃게 됐어요. 그렇죠? 자, 예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에는 어떻게 프로테스탄트들을 교화를 시키느냐. 점진적으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속에 형식주의적인 교회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관례들을 따르고 의식들을 따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성경과 그다음에 이런 의식 전통이 동일한 이와 같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예수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와일리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회가 침투해서 개신교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작전을 펴는가. 당신이 만일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동등하게 여기도록 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면 이미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성찬 때 그거를 제단으로 바꾸고, 그래서 제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제단, 얼터라고 그러는, 이건 제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제단이 아니에요. 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있고 할 때 그때 제단이 있는 거지, 이거는 얼터가 아니에요. 그냥 강대상이고 강단이지 이건 제단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제단을 바닥보다 좀 높이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기도문, 영어로는 리터지라고 얘기하는데, 기도를 만들어준 게 있어요. 기도집 책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수론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그 책을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기, 그렇게. 그 천주교인들은 다 기도문을 읽잖아요. 그 기도문 책에서. 그러면서 이 제단주의를 점점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그걸 읽게 해라. 또 제단 위에는 가볍고 간단한 초두를 놓고 사람들에게 스테인드 글라스의 천사들,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날개 달린 천사들 다 이렇게 거기다 이제 다 그림 같은 걸 해서 박아놨거든요. 천사들에 대해 얘기하고, 또 중세에 이제 바실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입김을 쐬거나 눈길에 닿으면 사람이 즉사한다고 하는 그런 괴물이 있어요. 이게 천주교 바티칸 로마에 가면 그러면 거기에 있어요. 이 바실리스크라고 하는 게 이 힘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세례에 의한 중생교류부터 시작해서 다음으로는 의식들, 성사들에 대해서 회개와 그 다음에 고해승사 등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동정녀 마리아 우상, 그 다음에 성인들 우상 이런 거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 옮겨가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교회가 예배를 한 시간 드리잖아요. 설교 시간이 계속 줄잖아요. 계속 줄어서 지금 10분, 15분, 20분 이러잖아요. 나머지 다 뭐 드라마하고 뭐하고 해서, 하여튼 뭐 의식과 절차가 엄청 많아요. 의식과 절차가. 말씀 전하는 시간 점점 줄어들고, 이게 다 뭐예요? 카톨릭화 되는 거예요. 카톨릭화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땐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그런 이 비중이 가장 커야 되는 거. 나머지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나머지 거는 물론 우리가 찬양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드라마가 나오고 무슨 경비와 찬양에서 락 음악이 나오고 혼을 빼놓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천주교에 한번 가서 보세요.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뭐 향이 퍼지고 그냥 뭐 하여튼 이상한 그런 게 그냥 잔뜩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뭐가 장엄하구나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의식에 빠져들거든요. 이게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하던 그런 의식이다. 이거 깨끗이 없애는 게 그게 신약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웨스코트 에게 세례관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도덕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 유아세례를 받음으로써 조건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영적인 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 베이비 지금 난 지 한 달 된 아이에게 물 뿌렸는데 어떻게 영적인 생활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그런 일이잖아요. 웨스코트는 또 연옥을 믿었어요. 연옥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900년 8월에 한 성직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연옥에 대해서 이제 물었나 봐요.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연옥에 가 있으니까 초들 이렇게 사놓고 그리고 가서 죽은 자들 위해 기도하면 많이 공적이 쌓이면 이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또 주교로 있었으니까 주교님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는 많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다른 몇몇 감독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죽은 자들 위한 기도에 관한 우리 교회가 취할 태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공식 예배에서 교회 전체와는 별개로 죽은 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죽은 자들 위해 기도하는 건 안 된다고 다른 감독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런데 그럼 다음이 문제예요. 개인 기도 때는 그러한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런 모임에서는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죽은 자들 위해서 뭐 초 켜놓고 그거 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연옥을 믿는 거잖아요. 연옥.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불신자나 하는 이런 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대로 우리 총신대 총장을 지는 정성우 박사가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는 이단이다. 이게 괜히 이단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그 글에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또 마리아를 얼마나 숭배했는지 마리아 동상만 보면 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가서 이 성모 마리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뭐라고 적었냐. 아버지가 얼마나 마리아한테 빠졌는지. 내 어머니의 이름은 사라 루이스 위타드인데 세 자매 중 장녀였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후에 아버지의 요구대로 견진성사 때 세례명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을 받아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이름을 이렇게 해서 마리아로 바꿀 정도로 마리아 숭배를 엄청나게 한 사람이 이 웨스코트다. 웨스코트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몸은 천주교에 있지 않고 지금 성공에 와서 감독도 하고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도 하는데 실제로 영혼은 천주교에 완전히 다 팔려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이 웨스코트가 뭘 주장했냐. 우린 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공동체 생활. 그래서 그는 공산주의의 모체가 된 공동체 생활을 주창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지은 브룩포스 웨스코트의 삶과 서신들 저 책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해로에서 거주하던 말기에 즉 1868년경에 코에노비움을 세워야 되겠다. 코에노비움은 공유생활이라는 공유생활하는 집단 이런 체제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유생활은 주로 삶과 일과 헌신으로 한데 묶인 가족들의 연합체로 구성이 되는데 사치를 정복하고 정신노동 훈련을 하고 종교적 훈련을 통해 삶의 모든 조각들을 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공유 생활의 삼중 목표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게 대천덕 신부가 한 거예요. 대천덕 신부 아시죠? 예. 대천덕 신부가 공유 생활 코에노비움을 한 거예요. 대천덕 신부가 어디예요? 성공의 신부예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거기서 같이 공동체 일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의 의무, 공부의 의무, 헌신의 의무 이런 거 해서 공유 생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대천덕 신부 이전에 이미 100년 전에 웨스코트가 이거를 구현하려고 영국 땅에서 자기 있는 대학에서 구현하려고 이런 일을 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영국 국교회를 로마 가톨릭화하고 또 코에노비움 이런 대학을 설립하는 용맹 외에도 또 뭘 가지고 있었냐? 예, 전쟁을 폐지해야 되겠다 해서 평화운동을 또 진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성경신자라면 당연히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고 전쟁이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긴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때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이 그때 가서 바뀐다는 걸 우리가 믿지 우리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고 지난 5년 동안 평화하자 평화하자 아주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여러분 평화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좋다 그러고 평화주의자였던 지난 5년 동안 이번 대통령은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지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거지 평화의 자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집권하면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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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고 얘기한 거고 근데 그거의 시초가 누구냐 웨스코트란 말이에요 이 기독교 이 성공의 안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후천연설을 믿고 그렇죠 유토피아를 본인이 건설할 수 있다고 믿고 사회주의를 하고 아까 공산주의 코에노비움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이런 그 군비 체제 이런 모든 것들 다 없애고 이렇게 해서 지구의 평화를 우리 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이거 주장한 사람이 웨스코트다 세계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직접 주장한 사람이 웨스코트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호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령 길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뭐라 그럴까 영적인 존재들 악한 영들이죠. 이런 영들하고 이렇게 접신을 하는 이와 같은 클럽을 만들었다. 그 클럽의 이름이 유령 길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그림은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은 가서 한번 보죠. 이 제이비 필립스라고 한 사람이 1906년에서부터 1982년까지 이제 영국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뉴 테스터먼트 필립스의 성경이라고 하는 거 신약 성경을 만들었어요 번역을 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이 수백 개 되는데 신약 성경 중에 하나가 필립스라고 하는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하여튼 이 사람이 필립스 신약 성경을 이제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성경을 만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거를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은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의 이름이 Ring of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의 반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다음부터 성경 번역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다 이거를 자서전을 적은 거예요. 그 자서전에 가서 보면은 이 필립스가 물어봐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떤 번역본이 제일 좋은 거냐 아니면 어떤 번역본을 선호하냐 이런 걸 물었는데 C.S. 루이스가 죽어갖고 답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답을 주지 않고 C.S. 루이스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화로 이렇게 피우고 그러고 있는데 그 서재에 C.S. 루이스가 나타난 거예요. 한번 가서 보시죠. C.S. 루이스가 지금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C.S. 루이스가 나타나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이 뭐예요? 필립스 신약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필립스 신약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번역한 그런 성경에 대해서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대. 아니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 화로불 있는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 사람하고 몇 시간을 이야기를 했다고 그 자기 자서전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첫 번째는 이거 거짓말이지 거짓말.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서, 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 사람이 번역한 신약성경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믿을 수 없죠. 저렇게 거짓말 하는데. 두 번째는 미친 거예요. 두 번째는 미친 거. 그렇죠? 미쳤으면 미친 사람이 쓴 성경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잖아요. 세 번째는 마귀하고 대화한 거죠. 어떻게 C.S. 루이스가 죽었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그럼 나타난 건 누구겠어요? 마귀지. 그렇죠? 그럼 마귀하고 대화한 사람이 쓴 여러분 신약성경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웨스코트가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웨스코트가 간 사람들이 사람이 뭘 믿었냐? 죽은 자들 기도하는 걸 믿었잖아요. 죽은 자들 대신해서 기도한다 해서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걸 믿었어요. 성인들이 많은 업적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성인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업적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그리고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 남아있는 공적이 연옥에 있는 사람에게 옮겨간다. 이걸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지금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의 아들, 딸이 편지에 자서전 여기에 뭐라고 썼냐.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다가는 말하지 못했는데 뭐라고 믿었냐.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가는 거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딸이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웨스코트라고 하는 이 성공의 감독이.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웨스코트가 이 성공의 주교라 그랬잖아요. 가서 넘기시죠. 성공의 주교인데 그가 이렇게 하던 그 교회가 7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예요. 어느 날 웨스코트가 밤에 혼자 가서 앉아있는데 유령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듯이 700명 유령이 나타나고 예배당을 꽉 채우더라. 그게 밤새도록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게 웨스코트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런 기록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아, 웨스코트가 거짓말하고 있겠지. 그렇지, 이건 거짓말이겠지. 그러면 웨스코트가 우리에게 준 그리스 신약성경 본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 미쳤구나. 그렇죠? 그 미친 사람이 써놓은 그리스 본문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세 번째는 마귀들하고 대화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 엔돌의 무당처럼 마귀들하고 이런 대화한 사람이니까 더더욱 그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 신약성경 영어 개역성 이런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에게 발생했다. 유령 길드 같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된 그리스어 비평 본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웨스코트라고 하는 한 남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웨스코트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인 재림이다. 천국은 마음의 상태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개인 기도 시간엔 얼마든지 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스도가 국제적 무장해제를 통해 평화를 가져올 거다. 예수님이 국제적인 무장해제를 통해 평화를 가져올 거다. 연옥을 믿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경도 다른 책하고 똑같이 호르드처럼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 안에서 중요한 거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 이거 믿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영국 개역 성경 이거를 만드는 그런 위원회 위원으로 앉아서 11년 동안 그 일을 진행하면서 몰래 몰래 천주교 사본을 가져다 줬거든요. 그 안에 있는 거를. 그러고는 이 영국 신약 성경 이게 개정이 돼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비평 본문을 인쇄를 한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미 인쇄를 해갖고 그걸 가져다가 하나씩 주면 너 여기서 천주교가 그대로 했구나 이게 알려지니까 그 자기들만 싹 가지고 있고 그렇죠. 야금야금 인쇄를 안 했으니까 딴 사람 모르잖아요. 야금야금 해갖고 가져다 줘서 성경을 이제 해서 수정을 해서 내놓았는데 내놓고 나서 비평본문을 발표를 한 거예요. 보니까 비평본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비평본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 소수사본, 바티칸사본, 시내사본에서 나온 거다. 이 정도의 기만전술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 당시 영국 사회와 영국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준 그리스 신약 성경 이 비평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번역자들 편 편집자들이 잘못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친천주교화 돼서 그냥 천주교 모든 게 다 옳다는 거예요. 이 개신교 아니면 이 베프티스트 이런 거 다 틀리고 이걸 더 완전히 경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본을 모집하고 사본을 만들어서 그걸 모집해갖고 본문을 만들었으니 천주교 본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1881년에 영국에서 이제 생기게 된 거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호르트하고 그 다음에 웨스코트가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뭐 이론이 있어야 이거를 가지고 뭐 이런 성경 본문을 비평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어떻게 교묘하게 그런 일들을 했는가 이걸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